요한 3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저희들 또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교회로 모인 우리 모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를 크게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써 그 진리를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진리 안에 행했다. 이것이 사도를 크게 기쁘게 했던 것이죠. 이 가이오가 진리를 그 증거했다는 것, 또 진리 안에 거했다는 이것은 이 가이오란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뭐 예수를 믿어라 이러한 뭐 소리를 치고 소위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이오란 사람이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가이오가 진리에 거했다. 진리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한 것 이것이 어떻게 진리와 연관이 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접했다는 이것은 그 나그네를 큰 자로 여겼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그냥 나그네를 뭐 도와줬다 또 집에 들였다 이러한 의미로 보지 마시고 영접이란 말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큰 존재로 여겨서 귀하게 접대를 했다. 대접을 했다. 이것을 이제 그 영접으로 또 접대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단순히 어떤 불쌍한 사람,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뭐 집안에 들어가지고 뭐 먹을 걸 주고 도와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기뻐한 진리에 행했다는 것, 이 가이오가 나그네를 접대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나의 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서 말한 나그네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집이 없는 그러니까 육신이 그할 그런 집이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로 그렇게 일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을 내 본향으로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이건 세상이 전혀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그 귀함을 그 존재성을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귀한 것으로 절대로 평가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들이 누구냐? 바로 똑같이 복음을 가진 자들. 나그네와 똑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신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귀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라면은 진심으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결코 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신자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지지리도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저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가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 더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이오란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 사도에게 기쁨이 된 것은 그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나그네를 영접함으로써, 그 나그네를 자기보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여 여김으로써 가이오의 심령에 진리가 있다는 것, 그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볼품없는 나그네,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그 나그네를 귀한 존재로 영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한 이유가 여기에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신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그건 바로 나에게 귀한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러한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당연한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내 속 마음에서 어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천국을 소망을 하고 진리를 그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사람이 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귀한 존재로는 여기지를 않게 되어버리십니다. 않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대신 복을 말하면서도 우리 어떤 세상의 돈이나 가진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결국 내가 높이는 자, 내가 머리 숙인 사람은 세상에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 거, 필히 그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진 성도가 하찮게 보여진다, 세상 걸 기준해 가지고 나보다 못하게 보여진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 복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복음이 귀한 것으로 보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길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로 내가 여기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은 어떤 내 느낌 가지고 나를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형제를 어떤 관계 속에 대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내가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 것, 그게 뭔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도에게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죠. 이 디오드레베가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접대하지를 않았을까? 뭐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이오의 경우를 통해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 복음은 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게 아니었어요. 이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사도를 흠뜯으면서 사도를 접대하려고 한 사람을 또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디오드레베가 그냥 어떤 그 성도가 아니라 아마 오늘날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장로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를 헐뜯고 또 사도를 접대하는 그 성도를 쫓아내버리는 것은 그가 바로 자기가 으뜸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높임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사도들을 그냥 사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밀쳐내버린 것입니다. 사도가 가지고 온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인기가 어떤 손상을 입거나 하락하게 될 것을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디오드레비란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목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또 교회 주도적 위치에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 마음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복음이 있었다면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면은 복음을 가지고 방문한 사도를 접대하지 않았을까 만무하고 또 그 사도를 접대한 신자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은 결탄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 실제 귀한 것은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귀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가 모든 신자들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 복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많이들 또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목사들에게 있어서 내 교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이것도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뺏기면 안 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인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껄끄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신자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은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서 복음을 듣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진심으로 복음을 그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래간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오면은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런 말을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러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사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칭송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기도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또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사람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기에만 모든 마음을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신자에게서만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서는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인정하기는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다음이 높은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게 목사냐 장로냐 말이죠. 사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앞에 남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란 관계가 서로 높고 낮은 관계로 엮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높고 낮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이 서로 차별될 수 있다면, 구별될 수 있다면 사람의 관계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두 모아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오직 이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다 모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뭔가 차별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은 사람, 못난 사람 있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더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여겨진 같은 그러한 시각과 판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못하다 또 이러한 차별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 시각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나가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밖에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이 된 것뿐이라 그 얘기죠. 그러나 결국에는 높임받을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 고치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더냐, 그 신앙 어떤 삶이란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발악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누가 어떻게 고쳤느냐는 것, 누구의 능력이 그 분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것, 이걸 먼저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각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은 사람이도 없는 것이고 높임받을 따로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르지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똑같은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신앙이 좋거나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을 당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존재치를 아니한다는 것. 다만 있다면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들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낮은 자리에서 또 누가 높으냐 이걸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으뜸이냐? 똑같은 낮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누가 으뜸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멸망을 당할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린 그저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믿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란 얘기죠. 근데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 채 그저 사람의 관계에서만 높고 낮음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소유나 힘으로서 사람을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해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랄지라도 그저 예수님 희생과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못난 악한 존재로 평가되어질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모든 사람을 공평한 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모인다면은 결국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신다면 그 증거는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겠습니까? 그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인 모임 안에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것,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 위치에 있다, 그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주를 모른다, 이런 평가할 수밖에 없고,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이는 교회는 또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형제를 지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높임받고자 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또 어느 한 집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45명쯤 되는데 한 집안 사람이 한 20명쯤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 뭐 자식, 사위, 며느리 다 합하니까 한 20명쯤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집안 마음이 들지 않으면 목사가 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 집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 또 여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집안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건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교회 안에서는 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안 사람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건 집안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몸으로서 지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내 세력이 많다, 나와 연관의 사람이 많다, 이걸 내세워서 교회를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자로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높이는 자라고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서로 으뜸되려고 다투었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상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입장에 서 있는데 그들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이상, 내가 으뜸되는 거, 천국 가가지고 주님 보자 우편에 앉은 거, 그래서 다른 자들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내 공로가 높여지는 거, 그게 그들의 관심거리였죠. 그 관심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서로 으뜸되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내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우리가 수시로 외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면서 내가 부활로 있는 그 같은 선물을 가진 형제를 존귀한 자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관계 절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가 신자라는 형제라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관계,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 관계를 기이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물 수 없고 내가 손상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보화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자리하고 넘칠 때 그 기쁨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되기 마련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이 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귀한 분입니다, 백날 떠들어 봐야 교회 안에서 내 으뜸 되려고 하고 또한 성도를 존귀한 자로 영접하지 못한, 접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기쁨은 잠깐 스치고 느껴지는 그걸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 믿는 복음,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한 그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형제를 대할 때 진짜 이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만 내 속에 두고 힘써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를 대할 때 그를 존귀 여기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누구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누구 다스리려고 지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접하고 높이는 낮은 자만 보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라진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일 거예요. 우리 은석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디오드레베가 사라진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오직 복음이 귀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쁜 소식이었다면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또한 주를 섬기는 자로서 그 모습을 교회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원했던 디오드레베는 설령 그가 복음을 전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복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귀했습니다. 우리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품이 다 죽어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높으신 주 앞에서 낮은 자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천국을 소망삼으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존귀 보일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를 영접하고 접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